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경상도 사람 반응을 처음에 안 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거고, 안 나오셨던 분들은 모르실 거고, 과거에 알고 계시는 분은 또 조금 아실 거고, 노회에서 무슨 당회장이 파송되었다는데 도대체 원로 목사 누군고 싶은 궁금함도 있을 거고, 웬 할배가 올라와가 설교할란가 걱정도 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할배는 아니고 원로 목사라 하는데 왜 저래 젊었는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궁금함도 있겠죠. 저는 봉득교회를 33년 동안 목회를 하고 2022년도 10월에 5년을 앞당겨서 은퇴를 하고 원로로 초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노회 안에 영남교회가 있는데, 영남교회에서 갑자기 당회장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7개월 말씀을 전개했었고, 좋은 후임 목사님 세우고 이제 조금 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웃에 있는 수산교회가 조금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수산교회 당회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말씀을 전거하고, 어저께는 참 수산교회 귀한 그 위임 목사, 이번에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고 너무너무 기쁜 감격 속에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남도 교회도 그렇고 수산교회도 그렇고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이 동부교회 당회장으로 그렇게 파송해 주셨고,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었는데, 동부교회도 좋은 목사님 모셔서 참 하나님 앞에 위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부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은 제 얘기도 조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7년도 4월에 대학 2학년 때니까 저 학번은 76학번. 77년도 4월에 대학 2학년 때 동부교회를 다니는 같은 과에 한 자매가 과의 친구 네 사람에게 교회를 한번 와둘라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초청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네 사람이 동부교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께서 참 뜨겁게 설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투적인 유실론자가 되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이 설교를 듣고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대학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대학부는 한 20여 명 정도가 모였었고 유치부 아이들이 앉는 그 조그마한 의자에 둘러앉아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20여 명밖에 되지 않은 대학부에 갑자기 네 사람이 전도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도되었고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박수도 받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이 전도받았던 그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다. 알제 나는 불교가 돼가지고 못 오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어머니가 반대해서 못 나올 것 같다. 한 사람은 나는 취미가 아니라서 못 나올 것 같다. 세 사람이 다 안 된다. 이제 제가 핑계되어야 될 그런 차례인데 저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불교다. 어머니가 반대할 것이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을 텐데 아니 네 사람이 전도받아서 그렇게 박수받고 환영을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전도한 사람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제 혼자 동부교회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큰 광장에 폭탄을 가지고 가서 그 광장의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꿈입니다. 꿈에서 사람이 죽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꿈속에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 이게 내 모습이군. 제가 산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계곡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계곡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서 물이 흐르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까 제 발 앞에 이 니스칠을 한 것 같은 그러면서 색깔은 이 강대상 색감보다 약간 또 조금 더 짙은 그 나무 판자 하나가 제 발 앞에 물에 반틈 잠긴 채 있었습니다. 어? 이 나무 판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제가 그 나무 판자를 두 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는데 거기에 까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저는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진 것 아닌가? 무슨 이런 꿈을 꾸나?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니까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학교 일이 막 일어나는 뭐 주일날 일 있어서 교회 몇 번 빠지는 일은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마음 안에는 나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제 마음 안에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느냐?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중학교 학생이 영어로 기도하고 고등학교 학생이 중국말로 막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한국말로도 기도 못한다. 그런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거짓말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있냐? 보여줄 수 있다. 언제 갈까? 이렇게 해서 나를 잡아낸 게 그해 8월 달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금요 기도회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그 이제 그날 약속했던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갔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왜 사람이 없냐 하니까 조금 더 있어야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가 있냐? 본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며 조금 기다리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같이 교회,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갔습니다. 본당은 깜깜했고요. 그때에 이 강단에서는 이 우측편 몇째 줄 그 앞쪽에 두 사람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 느낌이 뻘쭘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옆에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뭐 기도 크게 방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뭐 기도 방해는 할 필요 없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저는 그 교회 본당 저 뒤쪽에서 몇 칸 앞쪽에 있는 그쪽에 자리를 옮기고 막 제가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본당도 제법 큰 본당이었었는데 그 본당 전체에 막 강력한 이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확 몰아오면서 저를 확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강력한 힘이 막 확 엄습해 오는데 그 엄습해 오는 힘을 느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나는 주인이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어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울기 시작하는데 뭐 주일학교 그 모이는 장소인지 어쨌든 거기에 기도실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한 제가 어림잡아 한 1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교회 분위기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날 밤 꼬박 제가 밤을 새우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방언 기도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날 하루 누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뭐 선교단체와 연결되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매주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매주 그때 제가 기억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동부교회 대학부에 국동출 강도 선생님이 대학부에 오셨는데 그분이 큰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뭐 3M 비전도 선포하셨고 제자훈련도 그렇게 생기게 되었고 대학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그 지체들 중에서 많은 또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때 약간 조금 끌렁끌렁했던 그렇게 지냈던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셨고 네. 또 곳곳에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한 마음이 있고 제가 은혜 받았던 이 모교회에서 강단에 서게 된 게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개인의 간증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대감이 또 남겨놔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전환으로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여유가 생기면은 여행을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여행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 잘 만나야 됩니다. 참 재밌는 가이드 만나면요 뭐 좀 재미없는 데 가도요 얼마나 재밌게 해주는지 몰라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웃기기도 하고요 참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통자는 가이드는요 구경은 잠기 뭐 이렇게 보고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물건 사는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안 사면 빈잔 주고요. 예, 그런 가이드 만나면은 참 재미없습니다. 가이드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여행지의 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참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은요 여행지가 조금 신통찮아도 괜찮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의 즐거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친교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요 여행지가 뭐 조금 뭐 좀 신통찮아도요 큰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여행은요 한번 그곳에 다녀왔던 사람의 경험담, 경험의 얘기 잘 새기면 큰 도움 됩니다. 이태리가 좋아서 이태리 갈 때, 야, 이태리 사람 조심해야 된다,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들으면요 참 때로는 보면 낭패 만나고 돌아오신 분 있습니다. 그 어디 가면은 아 날씨 너무 변동이 심한데 그 변동 심한 날씨 잘 대비하라 이야기를 해서 이래저래 준비해서 가면요 상당히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도 여행과 어쩌면 비슷할 겁니다. 인생 여정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생 여정길을 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 인생에게도 가이드가 필요한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성경 66권을 우리 인생 가이드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인생의 가이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힘든 인생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인생길은 결단코 고단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 임금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임금이 솔로몬 임금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첩을 천명이나 거들여봤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그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기록했던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 경험자로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 잘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인생길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임금이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말씀은 인생의 허무,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책인가? 결단코 그런 책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기도 한데 왜 허무하다고 하느냐? 솔로몬이 나이가 드셨다고 했습니다. 인생 노경,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사람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인생의 부귀영화를 노려봤지만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에게는 마지막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내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는 나에게 다시 한 번 젊음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아마 후회를 간직하면서 그가 인생 경험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솔로몬 임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요 정도만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뭔가 싶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런 즐거움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누리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누리는 부분들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지 먹는 문제가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동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요, 전도에 만약 침묵에도 많이 하고 하던데요, 행사를 하는데 점심 아니면은 식사가 신통치 않았다 그러면요, 회장 누구? 오늘 이번 회장 누구? 임원 누구? 라며 하면서 조금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서 잘 먹여놓으면요, 이야, 이번 회장 잘 뽑았다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먹여놓으면요, 잘 뽑았다 합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먹는 문제 참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하는 즐거움, 그게 인생에 닿으면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무슨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이어져,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네. 나를 쓰시길 원하시네. 부족한 나가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들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먹는 것이 동반될 때에 그 먹는 것이 그래서 즐거운 것이지 먹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먹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 참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왜 기쁘냐, 왜 즐거우냐, 왜 감격스러우냐, 잘 먹고 그렇게 우리가 잘 뭐 좋은 것 마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참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이 오지 않겠나, 그런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리 사는데 대박을 주셔야지. 그런데 대박은요 이미 받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대박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야, 내가 대박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만도 대박이지만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끔 들은 이유합니다. 우리나라 참 대부분 다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군대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고 군대에서 축구 했는 얘기 안 좋아하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거 하게 좋아.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가 된다, 대표 선수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대표로 발탁이 되었다. 아마 자다가도 내가 대표가 됐다니. 그러나 대표가 되어도요 늘 그라운드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11명, 나머지 선수는 감독의 사인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갖고 그냥 경기 관람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감독의 사인이 떨어지면 야 하면서 교체가 되어서 뛰는 거예요. 앉아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조금 뛰는 선수보다는 덜 피곤하죠. 하지만 선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의 영광은 그라운드에서 뛸 때가 선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서도 주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은퇴하기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아내와 더불어서 3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저희가 여기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뭔가? 내 의복을 항상 이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옷을 빨고 아니면 새 옷을 입고 참 우리가 단장하고 머리에 우리가 기름 바르고 단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뜻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나름대로 멋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멋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새 옷을 빨아 입고 하면서도 야,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저는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명의 여자를 거느려봤던 솔로몬이, 야, 내 인생에 천명의 여자를 거느려봤다니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분복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늦게 깨달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물론 각자의 그 가정의 다른 형편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성경의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될 때인데 보면 억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차마 도장 찍기는 힘들고 그냥 사는데 억지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이 가정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에게는 별로 등한시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잘하는지 그걸 보고 잘 모르고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참 잘하시는 남편분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아내가 아유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세요 그런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와 같다. 남편이 너무 좋아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고. 어떻게 그래 하나도 맞지 않느냐고. 맞는 게 없다고. 어떤 남편은 힘들 때 수첩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놓고 아내 사진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 참 대단하다.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아직까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좀 인생을 살며 힘들 때 이 사진을 꺼내놓고 내가 이 사람하고도 20년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난들 그걸 못 견디냐? 라고 하면서 사진을 꺼내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적 아담의 옆구리를 통하여 하와가 나게 하신 것처럼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림받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가정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이 디모데전서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인정하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가요 설교할 때에 사모가 앉아서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는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다. 그런데 반대로 참 신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모는 네 앉아가 말은 잘한다 그러고 있으면 진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내 한꺼풀 벗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집에 있는 식구가 내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설교 잘하시는 목사라고 생각.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어서 에베소서 조금 몇 절 내려가면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곳은 바로 몇 절 뒤에 이야기하고는 아내들, 남편들 이야기하면서 가정 속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귀한 공직에 계시면서 일찍 장로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보니까 그분 아는 분들은 존경을 하더라고. 아주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만났었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요 참 장로가 돼가지고 일찍 장로가 돼가 외부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많이 받았지만 가정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그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요 적과의 동침 20년이었어요.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제가 늦게라도 제가 제대로 깨닫고 내 문제가 뭔가를 알았을 때, 야, 내가 죽지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가 가정 속에 실천했을 때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너무나 늦게 깨달아 이게 너무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젊은이들에게 가정사역에 제가 좀 쓰임받고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 강의를 하고 다닌다. 가정과 교회 동일해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에 소울이라는 단어, 뭐 엄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이 사후에 가는 곳으로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글들이 있지만서도 우리 문화 속에서 이 소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 물론 100%는 아닌 많은 부분에 이 소울이 무덤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크게 우리 문화에 크게 지장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오늘 본문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덤에 가서 일하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때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은 아마 계속해서 이제 부서에 교사를 모집합니다. 뭐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광고가 많이 이렇게 뜨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쯤 되는 11월쯤 되면은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이제 내가 참 수고하는 이 수고의 짐을 벗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단단하게 결심이야. 내가 올려만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건강히 있고 숨쉬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 평생의 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쏟고 예를 쏟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 귀한 것은 방향입니다. 도둑이 열정을 가지고 힘을 쏟고 예를 쏟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이 구령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그냥 옷을 새롭게 빨아서 입는 것도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 이거 자체도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고 내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많이 사셨던 솔로몬 임금이 인생 노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